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동산에 소풍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 위로 이렇게 햇살이 쫙 비치는데 제 눈이 조금 작아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는 느껴져요. 너무 좋습니다. 이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대로 지키라 하시는 그 절기를 아시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장막절이 있어요. 그 장막절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소출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들을 저장한다. 이래서 이 장막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다 풀을 꺾어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밭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성회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막살이를 하라는 것이요. 얼기설기 어설프게 만든 이 초막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요. 얼마나 낮에 해가 뜨거워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시원하게 나지 않는 그 죽음의 땅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장막절에 그리고 그 초막절에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그 절기예요. 여러분, 그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런 장막을 세워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지내왔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장막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요.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회복의 장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다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죠. 선하다. 하나님만이 좋음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선함이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실패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감사를 한국의 말로 생각하면 의미가 너무나도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선대해주고 잘해주면 그분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이 감사라 이 말은요 절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그림의 이 단어의 그림 같은 이 모습이 하늘을 향해서 그 예배자가 손을 쫙 뻗는 것이에요. 손을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손을 뻗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고 그 마음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그 단어가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는 모든 다사다난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 속에 파묻혀 있으면 이 바울의 말하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다사다난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있지만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에 그분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분의 둘째 아드님이 이 근처 이 토렌스 지역의 어떤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왜 관심이 갔냐면 그분이 그 둘째 아드님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이 올 초에 변호사로 잘 지내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8월 달에 수술을 받고 10월 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들을 잃었어요. 젊은 아들이죠.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구 같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내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대로 데려가시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 기다렸던 아이를 출산하고 내가 직업을 갖게 되고 집도 사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때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일전에 손양원 목사님 우리 민족 가운데 참 귀한 보석 같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열 가지 감사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그 열 가지 감사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입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 더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선함을 구하니까 찾으니까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아들을 잃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바벨론 포로 때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선함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은혜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반드시 성도들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106편 어디를 찝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 곳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고른 것이 아닙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고백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거역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흠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광야에서 초막살이를 할 때 깨달아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는가.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 나이다. 아멘.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는지 그 광야 생활의 민낯을 이 시편 기자가 낱낱이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세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무자비한 사악한 바로왕 아래에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치게 하시니 그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물고기가 다 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한 역사만 보더라도 사람이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그렇다는 것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온 나라에 개구리가 다 들끓고 일어납니다. 떡반죽 그릇 안에 개구리가 있고 뭐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있고 온 개구리가 있어요. 온 나라의 그 티끌이 먼지 하나까지도 이가 되어서 온 몸에 기어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리가 들끓고 짐승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독종이 나고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고 황충이 그 남아있는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고 죽음의 공포를 방불케 하는 그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들이 놓였다가 애굽의 처음 것은 뭐든지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당하는 그런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고센 땅은 빛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컴컴해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난 것들이 다 죽임당하는 이 역사를, 이 기이한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홍해에서. 곧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대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인데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도다. 이런 말을 홍해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홍해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질 않고 오직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만 보이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영광 돌리고 찬송 드려야 할 그 홍해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홍해에서 나타난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른 것이 가장 큰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은 가장 큰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바로의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멸망받아야 할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수인 애굽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사랑으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항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잠깐 뜨거울 때는 말씀도 듣다가 찬송도 하다가 이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서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은혜를 다시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잠깐 찬양하다가 잠깐 감사하다가 곧 잊어버리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세상 만국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면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애굽에 사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면서 왜 광야로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셨는가? 참된 복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비우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우고 무소유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어진 심령의 비겁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소유하고 채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백성들을, 내 장자라 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냥 지옥 자체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을 짓고 살지만 궁궐이 부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아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다음 절 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그리고 탐심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1장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바로가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가 이것을 어떻게 주어서 우리가 배불러게 먹었다고 얘기하느냐면 애굽에서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오이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고는 이렇게 돼요.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값없이 그걸 줍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값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저절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바로가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흡족하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높여요. 세상이 조금만 잘해줘도 어떻게 바로가 값없이 줬어요. 그렇게 학대를 하려고 조금 매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다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감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리고 흠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그 시험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78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애굽의 바로는 이렇게 값없이 풍성한 먹을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의 대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그걸 잊어버려요. 이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으로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이 있어야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 찬송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본질적인 것은 광야에서 거역하는 그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06편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길목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믿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미쳐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는가.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섬겨요. 3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게 바로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오직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리고 초막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배치 못하는 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신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시를 언제 썼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통의 불같은 시험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돌이켰어.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선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감사합니까? 내가 직장을 얻으면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진급을 하면 감사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감사하지 누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행한 열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하늘에 있는 그 이름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두셔서 이 백성들을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명명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길목마다 거역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두 손을 들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47절에도 이름을 감사하며 이 단어가 나와요. 1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47절에도 감사라는 단어,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설명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는 두 손을 번쩍 던지면서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전혀 다른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다. 이게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볼까요? 여기 증거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그 감사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이게 야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가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이름을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탐심과 우상 숭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우리이지만 그렇게 많은 기적으로 행하신 일로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고백을 하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하신 그 절기에도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어린 양의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곱 번 안식일이 지나면 칠칠절이 오는데 그때는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칠칠절을 어떤 날로 부르고 섬기죠? 그날은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교회에 부어주셔서 성령받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마땅하죠? 마지막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장들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구원의 대추수를 대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구원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 추수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 날로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것이에요. 그 수장절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일곱째 달이에요, 여러분.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일곱째 달에 또 어떤 성일이 있습니까? 일곱째 달 11째 되면 그 추수하는 추장절이 오기 전 11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옷을 찢으면서 아니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대속죄일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 추장절이 와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의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추수의 기쁨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즐거움도 받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추수의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날들에 우리의 감사가 땅속에 묻혀 있다면 우리의 감사를 이 시기에 다시 영광으로 길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내 좋을 때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마음에 저장하여서 이 수장절에 영원토록 주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받으면 더 깊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안에서 이루신 신실한 사랑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